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직전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생각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특별한 특징과 그 다음에 그 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은 오늘날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3500년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지만 그 말씀이 3500년 동안의 역사 속에 그때그때 들려졌던 말씀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현재 들려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서 아무것도 기록되어진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활동적이고 영향을 끼쳐주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절단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 생각의 모든 마음속의 모든 것을 관통을 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의 의도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말씀 앞에서 숨을 수가 없고 어느 상황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숨을 수도 감출 수도 없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노출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를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말미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죄인으로서의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게 된다면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히브리서 편지를 읽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와 닿지 않거나 와 닿아서 그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찔러놓고 그들을 갖다가 절단시켰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떠나서 다시 옛날 구약의 시대로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찔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면은 좋을까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4장 14절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4장 14절의 첫 줄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절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해답은 뭐냐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요. 절망적인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징계 앞에 두렵고 떨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단절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중간에서 우리를 중재해 주시는 중보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구약에서 제사장은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죄된 모습에서 노예된 모습에서 구원한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이 어떻게 내 살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해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어떤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을 기록해놓았는데 거기에 바로 이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고하고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 중요한 이 역할을 담당하고 계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서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말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전달하는 선지자였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일을 하셨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권한을 위임받고 마지막 날, 아니 지금 오늘날에도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의 기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을 역할을 하는 그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우리 속으로 우리 내면적으로 있었던 우리의 의도와 악한 심령으로 있었던 모든 허물과 죄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 어떤 분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제사장은 예수님 살던 시대에 뭐 어떤 분은 한 6천 명 정도로 보고 어떤 분은 한 2만 명까지도 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 중에서 큰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 중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을 맡은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훌륭한 뛰어난 탁월한 중요한 그러한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구약에 보면 이 레위기서에 보면 대제사장의 역할이 너무 소중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성소,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장소가 성소라고 합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해요. 성소인데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라고 하는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누구냐? 대제사장만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소조차도 못 들어가고 성전의 뜰에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성소까지는 들어가지만 대제사장은 1년에 그것도 대속죄일에 한 번 그 바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누가 하느냐?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네 번째 레위의 후손들이 이제 그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는데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이 있는데 아론의 가문이 본래 대대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모세는 제사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을 하고 대제사장 하는 것은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의 형제들 그 계통으로 이제 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 그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만 입는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과는 구별되게 아론은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아론이 갖는 그 대제사장직보다도 또 아론의 후손들이 누리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보다도 다르고 구별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보다도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대제사장 중에서 그래도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은 지극히 크고 지극히 존귀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모든 죄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고 엮어주는 중요한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큰 위대한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예수님은 왜 큰 대제사장입니까? 왜 대제사장이고 왜 큰 대제사장인가 하는 것이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첫 번째가 뭐냐면 승천하신 자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자.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한다는 말이 뭐예요? 승천은 승이란 올라간다는 것이고 천은 뭐예요? 하늘이잖아요. 승천, 그럼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디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디에르코마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는 하늘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지나서 갔다는 것이에요. 승천이란 말이 하늘을 지나서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승천, 우리는 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 승천하셨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인 위대한 대제사장인 이유가 바로 승천하신 분인데 그 승천은 그냥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통과 지나가가지고 하늘을 더 지나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일을 하시는 그 지극히 높은 곳에 가셨던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천했다는 것은 하늘을 올라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하늘을 지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위대한 대제사장은 승천한 자여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대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속죄일에, 유대인, 그 유대교에서의 이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어디를 통과하죠?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요. 성소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게, 성소를 통과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늘을 통과하신 거고, 예수님은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 상징,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상징을 나타내는 지성소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이 땅의 제사장과 우리 예수님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제사장들은 겨우 상징인 성소를 지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상징인 지성소로 가지만, 하늘의 제사장 우리 예수님은 하늘을 지나 상징이 아닌 실제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나갔다는 이 디에르코마이라는 말은 그냥 과거가 아니라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완료 시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지나가가지고 거기에 머무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을 지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머무르고 계시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너무너무 우리의 보기에는 이 땅의 제사장, 대제사장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승천은 왜 승천을 하셨을까? 우리가 승천을 하신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이죠. 상징이 아닌 실제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월하신 분이라. 또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땅의 제사장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땅의 제사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상징이 우리 구약에서의 대제사장, 제사장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이 끝나버리신 거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셔야 했던 그 메시아로서 사역을 완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육신을 입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셨다는 그 신분으로 다시 회복이 되셔가지고, 그리고 하늘 보좌로 하나님으로서 복귀하신 것이 바로 승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이 대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예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하는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우리에게 그냥 샘플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참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우리는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목사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들은 옛날 구약에서 11조 헌금, 11조를, 10의 1조를 제물로 바치면 그걸 제사장들이 다 가졌으니까 오늘날 제사장 역할을 하는 목사님이 다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일을 오늘날 목사님이 하고, 신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진짜 100% 틀린 말이에요. 제사장은 예수님을 샘플로 한 것이지 오늘의 목사를 샘플로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일 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중간에 중보하는 자, 그게 우리 목사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들이 막 전부 다 그렇게 얘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게 되고 마치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처럼 되고, 그러니까 또 성도들은 그 말을 간절히 믿고 목사님 앞에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마치 하나님의 복이 내려지는 것처럼 중보의 기도를 받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제사장,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지 목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왜 큰 뛰어난 제사장이냐?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세상의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중보를 하지만 그것은 예표이기 때문에 확실성이 없어요. 그것이 반드시 그들이 중재를 함으로써 죄가 사해진다는 증거도 없고, 사실은 어떻게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삶의 제사, 죽음의 제사, 생명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보좌로 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이 큰 대제사장이 예수님은 그분에게 가면 해결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 우리의 죄를 반드시 해결하시고 해결하실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큰 대제사장의 첫 번째 의미, 승천하신 자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에 말이 나와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 아들 예수라는 것이 바로 큰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아들, 그럼 이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 하나님 아들은 예수, 예수인데 예수는 뭐예요? 사람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들은 바로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는 인성을 말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란 말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란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라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되신 분이고,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 앞에 하나님 아들 누구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 아들 예수라는 말을 붙여요. 왜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라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은 우리가 가졌던 연약함, 부끄러움, 나약함, 모든 부족한 이런 모든 것들을 직접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중재를 하시는데, 근데 그것을 해결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바로 크다고 하는, 이 위대한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란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지고 절단, 관통, 평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능력을 받아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르면서 우리의 모습이 다 노출되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연약함, 부끄러움, 어리석음, 우리의 무능함. 이것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 예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우리가, 바로 우리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구속하신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예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우리는 뭘, 우리의 신앙,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뭔지 아세요? 천국에 간다.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물일 뿐이에요. 선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천국 가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뭐 능력이 있다. 우리가 뭐 힘이 좋아진다.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잘 된다.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신앙을 갖게 된 것은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과거에는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하고 주장하던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아니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나를 이끌어가던 주인이었는데 다 스탑하고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 자라는 건 바로 예수를 주로 맞이하고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 이 말이 왜 중요하냐? 로마 시대 때 황제가 그들의 주였어요. 황제의 명령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고 황제의 명령이 그들이 따라야 할 목표였어요. 그들은 황제의 시민이었고 황제의 사람이었고 황제는 그들의 생명과 복과 모든 것을 다 휘둘렀던 주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잘라내고 예수가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그 당시 사람,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걸 믿었어요. 오늘날에도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동일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좀 좋아지면은 주님으로 섬기기가 힘들어지나요? 우리의 지식이 좀 발달되고 나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는 게 아유, 그래도 좀 우리도 좀 뭐가 있어야지 이렇게 되나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를 안다면은 오늘 큰 대제사장이라는 걸 안다면 그분이 주님이 안 될까봐 걱정을 해야 돼요.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할까봐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놓고 적당하게 내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가 될 수 없어요. 주님 정도 될 수가 있는 분이 아닌 것처럼 의심하고 그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나의 구원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도리인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한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붙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굳게 잡는다는 말이 그냥 순간적으로 탁 잡고 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굳게 잡는 크라토멘이라는 단어인데 이 크라토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시제가 복잡해요. 우선 현재형이에요. 잡는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 나 예수 믿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크라토마인이라는 데는 지금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현재형은 지금 잡고 계속해서 이 상태를 중단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치 않고 그것을 잠깐 떠났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는 것이에요. 현재형이요. 나는 지금 이 고백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이 고백을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걸 굳게 붙들죠. 꽉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오늘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붙들고 있으라. 두 번째 이 보면 이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은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의 가정법은 의지력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잡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정법이라는 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건가 아니라 이 가정법을 쓰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그냥 붙잡아도 그만 안 붙잡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이 믿음을 정말 의지를 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 우리에게 허락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문제한 건 알긴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의지를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굳게 붙잡을지.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주체로 나의 의도로 나의 주의지로 나의 내가 주동이 되어서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보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제일 우리에게 나쁜 것이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좋아서 예수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에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네가 잡으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잡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도 우리를 믿음을 굳게 가질 수 있는 도구예요. 우리가 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 능동태를 써가지고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마라. 방관자적으로 움직이지 마라. 네가 주동이 되어 주체적으로 너의 믿음을 잡으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증하신 그 복음의 신앙을 의심을 하거나 그 복음의 신앙에서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확증한 복음의 그 진리를 우리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 복음의 가르침을 확실한 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제사장의 그 권위를 빼앗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14절 한 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구원의 삶을 누릴 수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중보자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이 전한 이 복음의 진리를, 그 아들이 우리에게 드러낸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게 잡고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환경 속에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붙잡혀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을 따라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